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저녁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를 찬양하는 이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덥고 또 짜증나는 여름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뜨겁고 하나님도 뜨겁게 만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저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63년 전 이곳에 기쁨의 교회를 세우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서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기쁨의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진행되는 모든 부서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순모임, 각종 성경 공부, 신사도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 플러스 원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100번 기도하고 10번 만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민족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업으로, 군인으로, 직장과 해외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안정과 평강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김성중 목사님 축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충전이 되어서 또 하반기에 또 선의의 능력으로 열심히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충고해 주십시오. 2009년 신사도행전이 7월 29일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고요. 열심히 좀 참여해 주셔서 말씀 잔치가 축복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는 지금 지리산 아울리치 중입니다. 위에서 충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제 행정실에 있고요.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행정실에 바로 내시면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6주간 시작되게 됩니다. 유아부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들이 성령학교나 또 여름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또 집중된 말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에 정말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정말 축복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KBS 발표회가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학교 비전 트립 준비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광고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참조하셔서 참 이렇게 기도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주일에는 안 떨렸는데 수요일은 좀 이상하게 떨리네요. 예.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받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식어지게 되는 것들 뿐입니다. 내 헌신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들은 그 열심이 식어지면 다 끝나버립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들렸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는 예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수도 동경에 1922년에 건축된 제국 호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일본은 못 가봤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고요.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그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매달렸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도 2배 이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와 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투입해서 기초공사를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 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어요. 어쨌든 기초공사에 2년이 걸렸고 또 나머지 공사에 2년이 걸려서 결국 총 4년 만에 이 호텔, 제국 호텔이 이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막 뉴스를 통해서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1922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딱 1년 만인 1923년에 동경 대지진이 딱 난 거예요. 9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무려 46만 채의 건물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진으로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고 막 부서졌지만은 바로 이 제국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로 이 호텔을 건축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 제국 호텔은 물론 지금도 일본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초라는 것.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실화죠. 건축뿐만이 아니라 운동할 때 이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모든 건축이나 운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는 가장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에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가거나 혹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성장과 성숙을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기초에 있어요. 기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에게 점차로 다가오게 되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느라고 보지 못했는데 뒤돌아보면 축복이 와 있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라. 예,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랍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난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은 일만의 어떤 생각과 어떤 계산이나 뭐 다른 이유 없이 그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족족 어떤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했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것을 취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없을까? 혹은 이것을 취했을 때 저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러한 계산이나 어떤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변형하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고 순전한 말씀 그대로를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광대하고 세상을 어떤 압도하는 위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 천사 앞에서 하잘것없는 한 인간이 어찌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천사를 여러분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막 무서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천사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이 노사도의 위풍당당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들은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래 순종해야지 하는 데서부터 하늘의 축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로 순종이 잘 되시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아멘 하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이 마음이 또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거리낌이 자꾸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지는지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면 다른 일들이 툭툭 터지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 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 뭐 뻥뻥 터지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할 수도 없고 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이제 좀 가려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하기 어렵고 좀 손해난다 싶은 것들은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뒤로 좀 이렇게 빼버리거나 혹은 눈감아버리거나 이런 좀 일종의 타협을 하게 되는 모습을 솔직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순종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99%의 순종을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99%를 순종했는데요, 단 1%가 모자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께는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선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으셨습니다. 굉장히 선한 마음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충만한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이제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쳐서 한 곳을 딱 집으면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성경을 딱 펴놓고 눈을 감고 딱 찍었습니다. 딱 떠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었대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딱 찍혀진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잘못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 눈을 감고 책을 다시 펴서 핀 다음에 눈을 감고 딱 찍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복음을 폈는데 10장 37절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딱 찍혔다. 찍었더니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 그러고 또 찍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고 입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신약은 나하고 궁합이 안 맞나 보다. 이거는 구약에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구약을 딱 펴서 이제 눈을 감고 딱 찍었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었는데 눈을 떠서 내용을 딱 봤답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찍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 말씀 골라서 순종하는 거 이 말씀은 취하고 싶고 이 말씀은 버리고 싶고 이거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찍지만 않을 뿐이죠.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섬기라는 말씀, 혹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혹은 희생하라는 말씀은 슬쩍 덮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싫은 것, 손해나는 것은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수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순종의 수준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에 또 어떤 것을 취할 때에 자기에게 맞고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게 되는 그것이 곧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거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내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 99%의 순종도 아니고 50%의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이는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된 자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을 보인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순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겠는가. 그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순종을 잘하는 성도로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책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책을 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이지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라도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떡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쇼 윈도우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음식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살 때에는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어야만 제대로 영양분이 섭취가 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영양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아무리 봐보세요, 영양소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식을 입을 통해서 먹어야만 그 영양소가 내 것이 되지 않겠어요? 본다고 해서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을 때에만 비로소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듣고 보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큐티를 뭐라고 부릅니까? 만나 먹기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저는 나임 목사님이 잘 만드신 말이라고 생각해요. 만나 먹기. 말씀은 먹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먹어야 돼요. 만나 먹기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만나 먹기. 근데 우리가 이 만나 먹기라는 말을 쓰는데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밖에 있는 음식이 나와 있는데 이 음식을 입을 통해서 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입으로 씹어서 목으로 넘기면 그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소화가 되고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것이 먹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말씀을 먹는 것인데, 음식을 속에 넣듯이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 받아서 이 속에, 이 마음으로 내리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받아서 이 마음으로 내리는 것, 이것이 먹는 작업이에요. 음식은 입으로 먹고 위에서 소화시키지만 말씀은 머리로 먹고 마음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리 생각하고 또 저리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계속 씹고 위로 내보내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내려서.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아하라고 말씀을 깨닫고 소화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다, 만나 먹기라는 것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 큐티라고도 하고 성경 공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먹고 계십니까? 만나 먹기 쉽지 않죠. 힘드니까 사실 우리가 뭘로 끝낼 때가 많냐면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낼 때가 많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의 컨텐츠. 뭐 CBS를 들어가도 그렇고 CTS도 그렇고 뭐 교회 홈페이지 정말 뭐 테이프니 CD니 너무나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음만 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데 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으로 풍성한 이 시대를 살면서 역설적으로는 가장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 이 지금 우리의 시대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스턴트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입니다. 들었으면 또 씹고 또 씹고 마음으로 소화시키고 삶으로 행해야 되는데 귀로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합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영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생각하고 자꾸 내 속에 새기고 결단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순환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 모르던 말씀들도 어느 순간인가 확연히 깨달아지는 그런 아하 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이 가시다 보니까 어떤 이 맛들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안 나타나는가 본데요. 그래 이 맛이었구나. 아 그래 이거였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것이 아 바로 요 맛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씹고 되씹고 소화시킬 때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이것은요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쁨입니다. 딱 한 입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을 때에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먹을 때만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맛입니다. 신앙생활의 맛이 어디 있는가? 축복은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냥 부수입이라니까요. 사실은 진짜 맛은 이 맛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맛, 믿음생활하는 맛이 뭐냐? 이 맛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한다면서 제자 훈련한다면서 사역 훈련한다면서 이 맛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은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의 정수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나도 다 알아. 나도 옛날에 다 은혜 받아봤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쁨을 말씀을 통한 은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옛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라요. 만나 먹게 하실 때 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씀을 먹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어야만 내 영이 강건해지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으셨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회개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백독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읽으신 그 횟수만큼 이제 말씀의 진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바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만나 먹기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는 입에서 하나는 배에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답니다. 달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달콤하죠. 은혜를 받게 되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 속은 막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요. 내 환경과 어려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나에게 처한 상황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 속에서는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달하는 말씀의 의미죠. 말씀을 먹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니 감사가 생기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는 용기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샘솟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라는 말씀의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배에서는 어떻습니까? 쓰다는 거예요. 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는 달리 다른 말씀이 왜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믿음으로 요단강도 가를 수 있을 것 같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입을 지나서 배로 내려오게 되면은 배는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되냐 말이에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 것을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는데,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까지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삶 가운데 내려와서 말씀이 성육신 되는 역사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말에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집으려면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다른 것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니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소화시켜라. 이제는 말씀대로 행해봐라. 말씀이 너에게 임했느냐? 그럼 너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성육신 시켜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 받은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받은 말씀이 뭐냐면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을 바치라라는 절대로 이 취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받고서는요 먹었습니다. 먹고 속이 쓰라려서 몇 번이라도 토하고 싶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행합니다. 갑니다. 칼을 준비하고 이삭을 묶을 밧줄을 준비하는 그 아비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삼키며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아비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에 그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들을 정말로 묶었습니다.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정말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추라,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내 벗이라, 내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독생자를 바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는 너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킨 성도만이 주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먹어버리세요. 보고 듣고 기쁨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늘의 영양분으로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소화시키십시오. 제일 어려운 단계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행동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길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 못 믿으세요? 배에서는 쓰고 쓰리고 힘들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쓰디쓴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대로 순종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에서는 쓰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비결은 이것이지만 이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 구석구석 가운데서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